제14장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세 방면. 우리의 기도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 둘째,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셋째, 우리의 원수 사탄. 참된 기도는 이 세 방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나 궁핍한 것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채워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적인 권위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직접적인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영적 영역 안에서의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구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그분의 자녀들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성실, 위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은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자는 우리요, 간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적인 기도에서는 양자가 다 유익을 얻습니다. 간구한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간구를 받으시는 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로서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의 이 두 방면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만 유의한다면 분명한 효력이 있었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성공 가운데서도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도의 참뜻을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성도들은 모두 기도가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도 그 기도에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셋째 방면을 주의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에게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분이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팽팽하게 맞선 두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 사탄은 이 세상에서 권위를 계속 사용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권위에 반대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자동적으로 원수는 무엇인가를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가 얻은 것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의 정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의 정도는 곧 사탄이 빼앗긴 것의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발 디딜 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셈이지만 이 속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사탄의 계획은 좌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사탄의 악한 뜻은 좌절되고 그 결과 사탄은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만큼 원수는 잃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얻은 것에 반비례하여 사탄은 잃습니다. 한편이 얻으면 한편은 잃고 한편이 잃으면 한편은 얻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뜻뿐만 아니라 셋째 방면, 즉 원수인 사탄에 대해서도 주의합니다. 이 세 방면을 다 주의하지 못하는 기도는 피상적일 뿐이고 무가치하며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표면적이고 불합리하며 마음에도 없는 기도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의 세 방면에서 어떤 면으로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정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궁핍함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그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전혀 모릅니다. 더 멀리 사탄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면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육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영적인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만으로 만족할 만큼 이기적이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달라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둡니다.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행정, 계획에 대한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그 자체뿐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칙적인 일에 대한 관련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기까지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두 방면만을 다루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셋째 방면, 즉 사탄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적습니다. 참된 기도의 목표는 개인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자신의 이익이나 손실에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탄의 손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사탄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최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바라는 것은 원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현재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단지 하나님이나 사탄만을 주의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방면을 아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손해를 볼 때에는 반드시 그들도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단계는 그의 기도가 어느 방면에 터역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기도의 세 방면과 그것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언급된 세 사람, 즉 재판관, 과부, 원수에 대해 주의하기 바랍니다. 재판관은 비록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을 대표하고 과부는 오늘날의 교회나 개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며 원수는 사탄을 대표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만을 주의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과부가 그를 귀찮게 함으로 원수를 갚아줍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처럼 부득한 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울부짖으면 신속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보고 깨닫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자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원수가 없다면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울부짖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과부는 원수의 억압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가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한 말을 볼 때 이 비유에서 원수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 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과부의 가장 괴로운 형편이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은 원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원한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름 아닌 원수의 압박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과부에게 깊은 원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부가 원수에게서 받은 심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 앞에 호소한 것은 틀림없이 그녀의 과거의 경험이며 현재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녀가 구한 것은 그 원수를 재판하여 그녀에게 악하게 행동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이 원수를 이 비유의 주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없다면 재판관이 법으로 재판해야 하는 소동도 없을 것이고 그 과부도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원수가 없다면 이러한 비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자가 바로 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모든 혼란과 고통을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이 비유에 나타난 세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재판관. 이 재판관은 어떤 도시의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그는 온 도시를 통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비록 사탄이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는 억지로 세상을 점령한 반역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의 임금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는데 그날에는 왕국이 회복되어 그분의 아들이 천년 동안 또한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곱비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사탄은 사탄에 속한 자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사탄은 완전히 결박될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어느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한계 밖에서는 사탄은 아무런 권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온 도시를 통치하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재판관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원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재판관의 인품은 그 자신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니 그는 부득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성가시게 조르므로 결국 원수를 갚아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강조하시기 위해 부정적인 의미로 이 재판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의 재판관처럼 부득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처럼 그분과 우리 사이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재판관도 끊임없이 조르는 과부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할진대 그보다 더욱 미덕 있으시고 자비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도한 재판관도 과부의 끊임없는 부르짖음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는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 때문에 일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결국 그 과부가 재판관의 승낙을 얻어낸 것은 그녀가 끊임없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판관의 부도감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포함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은 비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과부가 요구를 관철하기에 끊임없이 간구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함으로 미뤄올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넉넉히 받지 않겠습니까? 과부.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라는 그 말이 그녀의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남편이 죽어 이제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적절히 나타내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과부처럼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핍박과 멸시를 받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권리라도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람들이 주는 멸시와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귀시며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저항과 불평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대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과부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을 잘 나타내 줍니다. 원수. 그 과부에게 원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너의 대적 마귀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곧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나가 그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마귀 사이에 있는 원한의 근원을 자세히 알려면 배후에 있는 긴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원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인간을 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사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원한을 두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언급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사탄의 관계는 영원한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원수인 사탄도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소홀히 맞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탄 역시 주님을 원수로 여김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요. 마귀는 자기의 자녀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주님을 미워하는 사탄에게는 우리 역시 미움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원한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이 원한이 아주 깊어서 사탄은 과부처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그는 우리가 해를 입도록 우리를 억압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원한이 생깁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받고 있는 고통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원한이 갚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손상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사탄의 횡포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사탄과 성도들. 원수가 그 과부를 괴롭힌 것처럼 사탄도 오늘 믿는 이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그에게 당한 괴로움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그는 우리를 괴롭힐 때 절대로 자신을 직접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 이룹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움직이도록 조종합니다. 사탄이 처음 이를 꾸밀 때 자신을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여 감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는 자신을 감춥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원수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때 사탄은 믿는 이의 몸을 약하게 하여 병고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치료의 문제나 과로에 있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배후에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에게 고통받는 믿는 이들은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 그 원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꿰어 믿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그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사탄이 그들을 꿰어 총동질한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악한 자는 때로 환경 가운데 운행하여 믿는 이들을 어려움과 위험에 몰아넣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해를 받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갈라놓아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또 어떤 때 그 마귀는 믿는 이들의 물질적 공급을 끊어놓고 궁핍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영을 억눌러 답답하게 하며 안식이 없게 하고 목적이 흐려지게 합니다. 때때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할 힘을 잃게 하거나 미지근하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합니다.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민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어넣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지치기도 합니다. 민인들의 마음속에 불결하고 난잡한 생각을 불어넣어 사탄에 대한 대항을 약화시키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민인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사탄의 소행을 다 열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원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괴롭히고 죄에 떨어지게 하며 손실을 입히는 짓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사탄의 활동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우연한 일로 여기거나 그 원인을 어떤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 같은 일에 악한 자의 괴술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사고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 뒤에 마귀의 음모가 얼마나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도 사탄의 사악한 책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분별하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원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고통이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혈과 육의 배후에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 도사린 사탄의 책략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영역에 속한 지식을 가질 정도로 노련할 때 우리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사탄의 은밀한 활동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일 속에도 원수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도처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속이는 자가 사탄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간교함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사탄에 대한 우리의 원한이 너무 깊어지지 않을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승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사탄을 단호히 대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권세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서 당한 고통은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입니다. 그는 우리를 괴롭힐 권리가 없으면서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법입니다. 이 원한을 갚지 않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부르짖음. 이 과부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난 뒤 재판관에게 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판관에게 가서 탄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이용한 육신의 사람을 육의 방법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이용된 그들을 궁휼히 여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육의 병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반드시 사탄에게 먹히고 맙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영적 병기로만 싸워야 합니다. 영적 병기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수에 대한 가장 좋은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고 원수를 공격할 수 있으며 그의 계획과 작전과 전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약한 여자인 그 과부는 사납고 악한 그 원수를 이길 수 없으므로 혼자서 그 원수와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원수를 고발하고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있으다가 사탄의 화전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비유로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탄을 심판하고 벌하여 원한을 갚아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 성경은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한 기도를 훈련하기 위하여 다음 구절들을 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최초로 악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벌하고 저주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저주에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고통을 당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적용하여 그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사탄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를 다시 저주하소서. 당신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저주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능력 아래 두소서. 그를 묶으소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즉시 곧 우리를 해야 할 용기를 잃고 맙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을 때 주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오해의 말이나 난폭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그들의 입을 막아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탄이 청중을 꾀는 것을 막아 청중이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 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참으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사자의 입을 막으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기도에 관해 또 다른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는 그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강한 자를 묶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탄을 묶고 힘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우리의 기도로 사탄을 묶는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여 강한 자를 묶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마귀 일을 분별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 또 일하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서와 우리의 일들을 통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멸하소서. 우리의 환경에서 그의 모든 책략을 멸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온 나라 안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에게 선포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사탄은 더 이상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꾸짖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꾸짖으시기를 기도하면 그분은 꾸짖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 원수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꾸중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그것들은 주님의 꾸중을 듣고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의 꾸중은 사탄에게도 똑같은 효력을 발합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의 꾸중이 얼마나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랑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같게 하사. 이 구절들은 모두 주님의 꾸짖음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 그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그를 꾸짖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인정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 인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린 사탄이 우리 뒤로 물러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언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날뛰는 것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근거로 그가 한 번 더 부끄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로 당한 부끄러움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며 그때에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십자가의 근거에 서 있습니다. 사탄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하소서. 기도의 지속.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번의 기도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공격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부가 자주 오는 것이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가 혼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증얼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그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원수를 제지하는 그러한 기도는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야 하며 평상시에도 호흡처럼 영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늘 그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를 고소해야 합니다. 그 원수는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가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데 어찌 우리가 밤낮으로 그를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만큼 우리도 대적합니다. 그 과부의 부르짖음은 그 원수가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 그녀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이 아직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한 그가 아직 무적행에 감금되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는 한 그가 저지하는 기도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사탄이 실제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보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괴로움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적의를 나타냈고 우리의 육신과 영성에 극심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기도하여 마귀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그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가 갚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원수를 고소하여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로 마귀를 저지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효력. 그러한 기도의 효력은 어떤 것입니까? 그 효력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효력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고소할 때마다 그는 우리를 해치는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그는 다시 기회를 엿보지만 고소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다른 악행을 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저지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의 활동은 주님에 의해 파괴되고 그는 또다시 주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사탄은 한 번 더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들으실 때 사탄의 이익은 한 번 더 상실됩니다. 그러나 이 효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풀이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되풀이하여 사탄을 꾸짖으시고 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저지당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사탄의 최후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천년 왕국 시대에 무적행에 감금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도들의 원한이 풀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마귀를 저지하는 기도를 우리의 원한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저지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귀를 완전히 추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도들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 과부가 계속하여 탄원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의 끊임없는 탄원이 원한 푸는 날을 단축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치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로 사탄을 고소할 때 하나님은 속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내쫓으시고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사탄을 고소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오신 날을 재촉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의 한 단면에 불과할 뿐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역할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신 일을 속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없다면 그분은 결코 혼자 그 뜻하신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사탄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민의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탄원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도들이 사탄에 대한 탄원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의 동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을 고소하는 것은 사실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사탄에게 당하는 확실한 박해를 하나님께 고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고소만이 사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의 백성들의 이러한 기도가 크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고 무적행과 불못에 던지는 일은 너무도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일축해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20세기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호련히 오실 때 그 일에 대해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하리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저지하는 매우 보기 드문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사탄의 지위와 권세를 잃게 하는 소수의 신실한 무리들이 될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유난히 더 파라가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서 그의 정권을 물리쳐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누가 기꺼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탄을 지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로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